네, 다 같이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는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죄 용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이 결코 사람이 지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저도 정말 성경의 극히 작은 일부의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놀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40명이 넘는 신약 구약 성경 기록자들이 대략 1600년의 기간을 두고 기록한 이 66권의 문서들이 한 권으로 모아져서 정경화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 40여 명의 기록자들은 사실 그들 사이에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읽어보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서로 인용되어 있고 서로서로 그 기록들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아름답죠? 뭐가 막 이렇게 구름처럼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이 그림은 성경 각 구절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인용되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컴퓨터로 뽑아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이 말도 안 되게 촘촘하게 서로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 각각의 성경들이 서로서로를 인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넷 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죠. 이렇게 탁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각각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그래프만 보아도 성경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자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리와 교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꺼주셔도 되고요. 66권의 성경을 통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치 시를 뽑아내듯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란 누구신지, 성령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지, 사탄은 누구인지, 천사는 누구인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 마치 시를 뽑듯 각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66권의 책이 결코 모순 없이 아주 정확히 톱니바퀴가 들어맞듯이 정확하게 맞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성경 가운데 어쩌면 잘 민수기를 잘 읽는 책은 아니죠. 하지만 이 내용은 매우 잘 익숙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대인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고, 그렇죠? 이집트에서 구속되어서 구원되어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신약에 갖고 와서 똑같이 뭔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똑같이 매칭시키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약과 신약 또는 그 밖의 여러 세대들을 바르게 잘 나눠서 그 세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구약의 유대 백성을 교회와 대체시키지 않고 그렇게 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의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의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만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또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민족적으로 역시 유대인이 존재하며, 그리고 유대인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또한 이방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 보신 그래프처럼 성경은 또한 짝이 있고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구약과 신약을 가로질러 또한 찾아볼 수 있고, 구약과 신약 세대에 상관없이 관통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들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원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과 오늘날에 또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히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원리를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공급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족 등은 사실 불법적인 것이죠. 죄의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었고 그것은 올바른 길이었고 그것은 관역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공급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불만을 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만은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길과 공급에 대한 불평은 사실 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 물게 합니다. 6절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고 이러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주와 모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이 뱀들을 제거해달라고 말이죠.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8절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놋뱀으로 그 불뱀 모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뱀에 물렸다면 그가 그 걸려있는 놋뱀을 보고 살게 된 것이죠.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약을 주거나 저 같으면 저 옆에 바위 밑을 봐라. 그러면 내가 해독약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약을 주거나 독을 빼거나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해서 그것을 보면 낫게 했다. 참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다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또한 많은 목회자에 의해 설교되었지만 오늘 읽은 것 같이 그렇게 긴 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은 아니고 참으로 몇 구절에 기록된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 사건은 광야 생활의 거의 막바지 부분에 일어났던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1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주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죄를 향한 그리고 그 불법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연관이 아까 그래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하나가 그어져 있겠죠. 뱀은 성경 전반을 거쳐서 사탄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도 그랬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었던 그 옛뱀, 사탄, 그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불뱀이 백성을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뱀에게 물린 것은 그렇게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6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물게 하셨다 허락하신 것이죠.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뱀이 백성을 물기 전에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백성들의 불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뜻대로 하려 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에 대해서 또한 불만이 가득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는 마치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인간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불뱀이 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에 대해 로마서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6장 23절에 죄의 삭승 사망이다. 그렇죠? 죄의 대가,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는 죄와 함께 있었던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죽기밖에야 더 하겠어? 죽으면 땡이지 뭐. 이렇게 힘들어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죽음 자체가 진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고통의 그것도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그대로의 어쩌면 더한 고통을 갖는데 그것도 영원히 갖게 되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것이다. 영원히 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사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단지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사망 때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허락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많은 공급과 허락하셨던 것들조차도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은 전혀 없는 떨어진 그러한 상황을 영원토록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 중 하나는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나옵니다. 그들의 불법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온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대적을 한 것은 생활에서 모세가 시킨 것을 대적했기에 모세를 대적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모든 불법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죄에 대한 인정을 하며 그렇게 죽게 주를 부르며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이 죄를 인정하여 주님께 나아오기를 그렇게도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고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놓여졌을 때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주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궁극적으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행합니다. 나무에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 맨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한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 모습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광야의 그 놋뱀과 연결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뱀은 분명 사탄의 모형으로 생각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뱀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저는 옛날부터 참 뭔가 좀 못마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뱀의 형상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뱀의 형상을 자신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셨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놋뱀 자체는 사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 모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놋뱀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가? 놋뱀은 그 안에 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놋뱀이니까. 그러나 그 모습은 뱀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안에 죄가 없으십니다. 독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얹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죄가 모든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얹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 교제가 끊어졌어야만 했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 독이 없지만 모습은 모든 죄가 얹혀졌기에 마치 뱀과 같은 형상으로 죄의 덩어리로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안에는 독이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나 예수님 위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얹혀진 모습이니 겉모습은 마치 죄의 근본인 뱀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 안에는 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앞서 말했듯 그렇게 독특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뭐 그래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치료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으로 정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제사장도 그 누구도 그 누가 어떤 만든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힐 수 없고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방법만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 당시에 여러 개의 노뱀을 그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고 저는 그 많은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개를 만들고 각 구역마다 놓으면 참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희생물도 다른 방법도 만들지 않으셨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가 건짐을 받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직 한 방법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했었던 것은 사실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그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대가는 사는 것이었습니다. 놀랍도록 간단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은 공짜입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보는 것 공짜입니다. 가게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점원이 왜 왔냐 물어보면 Just looking. Just browsing. 얘기하면 돈 안 냅니다. 보기만 했으니까. 보는 것은 공짜입니다. 노뱀은 긴 장대에 높여서 높이 들렸습니다. 사실 안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십자가 위에 내 죄를 모두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주님이 그렇게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을 그렇게 내 죄를 대신하여 씻으신 구원자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때 내가 바로 이 죄에서 치유를 받고 건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일을 하여 구원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세의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노뱀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외 없이 모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깊게 물리던 얕게 물리던 독이 많이 퍼졌던 방금 물려서 아주 방금 물렸던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관없이 그렇게 모두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치유와 구원의 길은 즉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본 즉시 그들은 살았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치유는 바라본 즉시 즉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말하듯 구하는 점차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천천히 받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그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죄의 씻김과 더불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 성장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나는 것이죠. 가는 것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서로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노뱀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열려도 눈동자를 저기로 두면 안 됩니다. 노뱀을 스스로 바라봐야 했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태신앙도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면 구원받을 확률이 월등히 높겠지만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각자가 회개하여 죄인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고 각자가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졌음을 봐야 하고 각자가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독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법칙을 여러 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불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아주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고 만약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한다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한 그분의 진노 그리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을 유일하게 그렇게 인간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만드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에서 나를 돌이켜 회개하여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어떤 판사가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면 징역 3년을 살아야 그 해당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죄인 스스로 아 3년은 좀 길고 놀이터에 가갖고 놀이기구 안 타고 한 3시간 버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되겠죠 하고 스스로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이것인데 그거 아니고 난 이걸 해야지 하는 것들이 종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없애는 방법을 고안하여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원리는 우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죄인에 대한 인정과 마음을 돌려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육신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시 원리는 똑같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인정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죄의 인정과 회개와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풍성히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아 위치적으로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전해드린 하나님의 죄를 향한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 이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의 구원을 받으시고, 또한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놓인 어떤 불법이 있다면 같은 원리로 그 죄를 인정하시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리하여 주님과 나의 풍성한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